오늘 이 저녁에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도하고도 연결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됩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어떤 내 신앙의 간증들, 또 내가 경험한 것들, 어떤 것들을 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면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 집회 많이 듣고 좋아하잖아요. 그 간증들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좀 극적인 어떠한 그런 상황들을 어떤 분이 참 리얼하게 잘 이렇게 할때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전도하는 겁니까? 이 전도의 결과가 뭐냐면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오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가. 오늘 말씀 1장,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내 경험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도는 그 핵심에,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에게 가서 예수를 전한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우리가 걱정이 있어요. 다 요새 예수도 모르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믿고 올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이야기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주어야 전도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바로 앞에 3절에서 4절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구약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그랬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이신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는 것. 우리가 부활절에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않는 것처럼 부활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탄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할 때에 아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미사여구 무엇인가를 덧붙이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희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최고의 능력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고 이 능력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예수님이 약속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바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뭔가 특별한 것, 어떠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예화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전도한 것이고 제자들이 전도한 것이고 바로 초대교회 이방 성도들이 전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게 곧 뭐예요?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가 힘들지만 전도를 제대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뭐 전도 안 하고 살 때는 잘 이런 걸 못 느끼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말도 어떨 때는 스페인어씩 써가지고 또 뭐 영어도 더듬더듬 거리면서 막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잘 하려고 막 덧붙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믿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서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몽학선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내가 쓰임받기는 하는데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에는 부활에는 죽음이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자, 제자들은 이것을 잘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줄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라는 것을 또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 속량받는 것, 구원받는 것을 기대했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다 그랬어요.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건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못 믿습니까? 이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두 제자가 왜 못 믿어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서 다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만약 도망한다든지 살아났으면은 자기들에게 분명히 어떠한 소식이 왔을 것인데 3일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어떠한 여인들이 뭐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한 죽음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고향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 원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속,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영향력이 미쳐졌고 죄의 영향이 미쳐졌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류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대속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우리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고 잘 전하지 않았는데 흩어진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자기들이 믿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그들이 그 당시에 전할 때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겠어요? 자기들이 같이 너네 뭐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예배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물어보았을 때에 또 그들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미사역으로 전도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안 믿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거죠.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는 그분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미사역으로 뭐 어떤 삶을 포장해가지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초대교회의 그 설교하는 모습들을 봐보세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뭔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출애굽 은혜로부터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죄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 삶은 육신의 삶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죄의 값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부활의 첫 열매, 물론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도 있었지만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람을 살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기록된 것만 것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또 먼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첫 열매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렇게 올라가신 것이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우리의 전하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전하는 그 핵심이었고 또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이 소식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을 선택한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막 예수를 전하지만,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렇게까지 부흥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그때에 핍박하던 위치에 있던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대부분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하지만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도 포함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를 다시 한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어요.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우리 이방인에게만, 이방인을 상대로 한쓴 글이지만 또 이방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선택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왜 겸손합니까?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외형적인 조건들이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자기가 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런 걸 이야기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했잖아요. 학벌. 여러분, 미국도 족벌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솔직히.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문화에 있었냐?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은혜라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 너희들이 잘 알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 동시에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나 같은 자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도바울보다 난 거예요. 솔직히 훨씬 낫죠. 그런 조건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또 동시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왜 사도바울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이러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바울이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거의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둘을 떼어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죽음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죠.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는 건데 부활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에 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믿지 않게 하는 것, 믿게 하게 하는 것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신학교가 갑자기 궁금해서 그 신학교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 신학교 웹사이트에 가니까 교수들 몇 분이 자기 학교, 자기 신학교가 무엇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그거를 듣는데 그 교수님의 첫 번째 딱 그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플로럴리즘이에요. 플로럴리즘. 복수죠. 이 플로럴리즘. 자기 학교는 플로럴리즘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플로럴리즘은 뭡니까? 제가 그래서 알죠, 이게 무슨 말인지.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쉽게 하는 건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플로럴리즘은 그러면 이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나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플로럴리즘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많은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그 정치적인 의미에서 플로럴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들었을 때는 솔직히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것만 이야기만 들으면. 그런데 이게 신앙하고 끼면 우리가 오직 예수를 아는 것,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죄를 죄라고 하는 것,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한 주에서 국회에서 그 지역 국회에서 그 십계명을 개시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지사가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다인종 사회인데, 다민족 국가인데,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혐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동시에 안 좋고 위험한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회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사회냐? 그건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이 있어요. 공권력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들에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십계명이 분명히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회가 그러한 기준을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대학교 그 졸업식을 막 취소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한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를 듣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하진 않겠죠. 그 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확실히 미국이 많이 오픈한 것 같아요. 많이 오픈했어요. 그랬더니 이 오픈한 결과가 뭐냐면은 그 오픈한 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끊어라. 이스라엘의 뭐 그러니까 뭐 군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뭐 교류하는 거, 이스라엘과 학생 교환하는 거 그런 거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물론 전쟁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기준, 이 사회가 이 플로리즘 얘기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신학교 교수가 우리는 플로리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라는 이름을 빼버려야죠. 그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학을 가르친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종교학과가 되면 되지. 이 세상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이 없으면 다 헛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죽은 거는 무엇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를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부활한 우리들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은 전도가 아니라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전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다른 많은 좋은 말을 아주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내가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동시에 살아나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그 살아나심이 바로 우리를 위한 살아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디오피아 4시가 길을 가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집사 빌립을 보내셔가지고 그 이사야의 그 말씀을 풀어주었더니 그 에디오피아 4시가 거기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좀 약간 우리도 모르게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의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때로는 생명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똑바로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